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어려운 설교인데 제가 오늘은 서론의 책 이야기를 조금 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독서 토론 시간에 읽었던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에 보면 허구, 공통의 신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규모의 협력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공통의 신화를 믿을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런 종교적인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화를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얼굴도 모르고 먼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헌금을 보내주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는 협력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아라 노렌잔이라는 사람이 쓴 거대한 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책, 요즘 제가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수렵 채집 사회가 오늘날처럼 대규모의 협력적이고 도덕적인 사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을 감시하는 초자연적인 감시자, 거대한 신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개념,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종교적 신화이겠죠. 그러한 종교적인 개념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옆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만큼 서로서로가 친밀하고 그래서 서로의 범죄를 숨기기가 어려웠을 소규모의 집단에서는 아직 인간들의 범죄 행위를 감시하는 전지전능하신 신은 필요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이 숭배하던 신들은 재물을 바치고 의식을 통해서 신의 마음을 달래주어야 하는 그러한 신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지혁명이 일어나고 거대한 신을 숭배하는 대규모의 사회가 출현을 합니다. 거대한 신은 전지전능하여 인간의 나쁜 짓, 거짓말, 배신 이러한 것들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 거대한 신이 두려워서라도 사람들은 나쁜 짓을 멀리하게 되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간의 신뢰심이 생기면서 서로서로 협력하는 대규모의 사회가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주요 종교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이 거대한 신을 믿는 종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덴마크, 스웨덴과 같이 사회 보장 제도가 발달하고 거대한 신을 대신해서 감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경찰이나 사법부를 가진 북유럽의 나라들은 더 이상 거대한 신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구상에서 가장 물질적이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평화롭고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나라들은 종교가 쇠퇴하여 신이 없는 사회가 되었고 인구의 대부분은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 현상을 종교라고 하는 사다리를 타고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뒤에 그 사다리를 걷어차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입니다.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착한 사람은 천국으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는 인과응보의 거대한 신이라고 하는 사다리를 걷어찬 사람들에게는 정말 신이 필요 없는 것일까? 아니라면 어떤 신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 더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 모두가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도 않고 철저한 법의 질서 속에 사는 세상도 아닙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홈리스들의 캠프가 있고 며칠 전에는 그곳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이 없는 사회에 무신론자로 살기에는 아직 할 일이 많은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신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예수께서는 그저 율법의 내용을 물으신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의 내용에 대한 그 교사의 이해, 그의 해석을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이 두 절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말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웃이라고 하면 옆집, 앞집, 뒷집 이렇게 공간적으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웃의 반경을 조금 넓혀본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나와 같은 동네, 나와 같은 종교 혹은 나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을 새롭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인은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기원전 8세기 아시리아 제국이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하면서 왕족과 귀족, 기술자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고 그곳에는 천민과 이주민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아시리아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여겨지게 됩니다. 기원 후 1세기경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에게 맞아 거의 죽게 된 그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보고 피해서 지나쳐 갑니다. 아마도 피투성이었을 그를 만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부정하게 돼서 정결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피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를 돌본 것은 어떤 이익이나 보상을 기대했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측은한 마음, 컴패션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측은한 마음 혹은 자비로 번역되는 컴패션은 어떤 마음일까? 얼마 전 친구가 꼭 한번 보라고 강추해 준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웃집 찰스였는데 한국에 와서 사는 외국인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프로입니다. 그 친구가 특별히 강추한 것은 한국에 귀화하신 김하종 신부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김 신부님은 이태리에서 태어나서 대학에서 동양 철학을 공부하다가 한국교회를 알게 되었고 한국의 최초의 신부이신 김대건 신부님을 사랑하게 돼서 1992년에 한국의 성남시로 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5년간 안나의 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안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안아주고 나눠주고 의지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매일 550명의 노숙자와 독거 노인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30명가량의 노숙자들의 잠자리가 되고 옷을 나누어주고 샤워실 그리고는 때로는 이발소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부님은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도 네 곳에서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길거리를 헤매다가 들렸을 그 가출 청소년들이 컵라면을 먹으면서 아직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이렇게 스스럼 없이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신부님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처음 한국에 와서는 외국인이 여기서 왜 이러느냐고 너희 나라에나 돌아가서 봉사하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힘들어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많았지만 이것이 내일이다 하고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난독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보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신부님을 보면서 그 신부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많이 닮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부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노숙자들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지만 언젠가는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노숙자들은 저의 형제 자매이고 가족입니다. 안나의 집에 갈 때마다 저는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그날은 우거지 된장국과 돼지불고기를 나누어 주었는데 그 식사를 나누어 주기 전에 그 식사를 나누어 줄 봉사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식을 만드느라고 몸으로 고생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마음으로 해주세요. 신부님이 그 노숙자들을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식으로 여기는 마음,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마음, 저는 그 마음이 바로 측은지심, 자비, 컴패션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나의 집에 오는 노숙자들과 독거노인들, 그리고 신부님과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던 가출 청소년들에게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한 곳이라고 나에게 의지할 사람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은 거대한 신도 그리고 경찰이나 사법 제도도 아니고 바로 신부님 그리고 그 신부님과 함께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나의 집에서 하루 한 끼 저녁 식사에 소비하는 쌀이 120kg, 그리고 하루에 소요되는 비용이 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오늘은 돈을 어떻게 보나 걱정을 하신다고 합니다. 한 번은 봉사자가 쌀이 떨어졌다고 해서 쌀집에 전화로 주문을 하라고 했더니 신부님 통장에 돈이 떨어졌어요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드린다고 하고 일단 주문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밖에 트럭이 왔다고 해서 나가보니 쌀이 잔뜩 실려서 왔는데 누가 보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신부님은 그런 사랑의 기적을 수없이 경험하신다고 합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찾아와서 아기 돌잔치를 하는 것보다는 그 돈으로 한 끼 후원하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처럼 뉴스에는 온통 나쁘고 속상한 일들이 많지만 아직 좋은 사람이 많아서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프로가 방송된 것이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이었기 때문인지 마지막으로 신부님께서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선물이 되세요라는 말로 마치셨는데 그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고 묻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되물으십니다. 그가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러와 같이 하여라.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믿으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같은 느낌을 본능적으로 깊이 함께 느낄 뿐만 아니라 그 느낌으로 인해서 무슨 일인가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비는 우월한 입장에서 자기보다 못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베푸는 동정, mercy하고는 구별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자궁에서 나온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돌보시고 기르시는 자비의 하나님, 측은지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거대한 신을 믿는 종교라고 하는 사다리를 걷어찬 사람들이 만나고 믿고 그리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묻지만 말고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고, 네가 선물이 되어주라고, 네가 친구가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이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측은지심으로, 행함으로 선한 이웃, 선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